청취자님, 오늘 깊이 있는 탐구 세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8월 31일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내일 아침 당장 미국 국세청,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IRS와 세금 분쟁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오, 생각만 해도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랑 같이 미국의 공식 연방 법전, 그 US 코드를 쫙 펼쳐서 관련 조문을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법전에 잉크로 선명하게 적힌 텍스트가 지금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진짜 법이 아닐 확률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안 믿으시겠죠? 공식 법전이니까요.
네, 심지어 그 법전 텍스트에 치명적인 오타가 있어서 재판에 갔더니 판사가 이건 공식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아주 황당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착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베스트와 The American Newspaper가 공동으로 작성한 200페이지가 넘는 최신 문헌, 미국 연방 성문법 체계 종합 지도 및 분석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하고 방대한 보고서죠.
네네. 오늘의 미션은 정말 복잡하고 꽉 막혀 보이는 미국의 법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를 우리 청취자님의 시각에서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네요. 청취자님, 흔히들 법이라고 하면 도서관에 꽂혀 있는 그 먼지 쌓인 변하지 않는 두꺼운 책을 떠올리시잖아요.
아, 그쵸. 왠지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문헌은 법이 결코 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거든요. 법은 의회에서 태어나서 행정부의 손을 거쳐 현실에 적용되고 또 사법부의 칼날 위에서 실시간으로 제정이 되다가 결국 일몰 조항에 의해서 소멸하기도 하는 막 살아 숨쉬는 유기적 생태계라는 거죠.
유기적 생태계요? 와, 표현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 생태계의 지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인 법적 함정에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함정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열어보는 게 바로 US 코드, 그 미국 연방 법전이잖아요.
네, 보통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US 코드에 있는 조문이 100% 최신 상태의 현재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26년이잖아요.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 주식시장 데이터가 밀리초 단위로 막 들어오는 시대인데.
그렇죠. 실시간 연동이 기본인 시대죠.
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권력기관인 미국 의회의 공식 법전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요? 이거는 뭐 시스템을 방치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완전히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법률이 제정되는 행위, 그러니까 이넥트먼트라고 하죠. 이것과 법전에 편찬되는 코디피케이션 행위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걸 아셔야 하거든요.
아, 법을 만드는 거랑 책에 꽂아넣는 게 다르다.
정확합니다. 미국 의회가 법원을 딱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그 순간, 법은 즉시 공법, 즉 퍼블릭 로우가 되어서 현실 세계에서 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공법들은 제정된 시간 순서대로 연방 법령집이라는 곳에 차곡차곡 연대기적으로 쌓이게 되죠.
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날짜별 영수증 모으듯이 그냥 쫙 철을 해놓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막 쌓인 법을 일반인이나 실무자가 주제별로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아, 그렇겠죠. 내가 세금법을 찾고 싶은데 1990년, 91년 영수증을 다 뒤질 순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법률수정위원회, 줄여서 OLRC라는 곳에서 이 방대한 공법들을 주제별로 쪼개고 기존 법률이랑 충돌하는 건 없는지 해결하고 상호 참조 조항도 싹 수정해서 54개의 주제별 타이틀로 재배치합니다.
아하, 그게 바로 US 코드군요.
맞습니다. 즉,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고도의 법률적 편집 과정을 거치는 거죠. 새로운 법이 기존 법의 특정 단어 딱 하나만 바꾸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 문장을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꼼꼼한 편집 심사 과정 때문에 의회가 당장 어제 법을 바꿨어도 그게 법정 텍스트에 딱 반영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갑자기 밤하늘에 별빛이 떠오르네요.
별빛이요? 어떤 의미 들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반짝이는 별을 볼 때 그 빛은 사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우주를 출발한 과거의 빛이잖아요.
US 코드라는 법전 텍스트도 똑같네요.
아, 네네.
우리가 화면으로 띄워놓고 보는 그 법조문은 과거 의회를 통과해서 길고 긴 편집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에 도달한 그냥 과거의 빛인 거군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빛만 믿고 우주선을 발사하면 큰일 나잖아요.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 행성은 이미 폭발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소름 돋네요. 청취자님, 당장 최신 정보를 알아야 하는 사람은 법전 텍스트만 맹신했다가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법률 실무자들에게 그 행성의 현재 위치, 즉 현재의 진짜 법을 알려주는 레이더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레이더요? 그게 뭡니까?
법전 조문 바로 밑에 작게 적혀있는 개정 연역과 출처 탭입니다. 텍스트 자체보다 이 꼬리표들을 반드시 먼저 봐야 해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연방 법령집에는 들어갔지만 아직 법전 텍스트로는 편집이 덜 돼서 안 올라왔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와, 그 본문 텍스트가 아니라 밑에 달린 꼬리표가 진짜 내비게이션이었군요.
네, 절대 정적인 텍스트만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죠.
그런데 잠깐만요. 방금 그 시간차랑 편집이라는 개념을 듣다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어떤 문제죠?
법전이 100% 최신 상태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위원회의 편집본에 불과하다면 실제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막 치열하게 싸울 때 대체 뭘 근거로 들이밀어야 합니까? 만약에 그 법전 텍스트에 편집자의 오타라도 섞여 있으면 어떡하죠?
오, 그 질문이 바로 미국 법책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증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실정법, 그러니까 positive law와 비실정법인 non-positive law의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실정법과 비실정법이요? 어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앞서 미국 법전이 54개의 타이틀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참고로 현재 53번은 공란이라 실제로는 53개입니다만 아무튼 이 중에서 정확히 절반인 27개 타이틀만이 실정법 타이틀입니다.
딱 절반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죠?
타이틀 1, 총칙이나 타이틀 5, 행정조직, 그리고 타이틀 18, 형법 같은 것들이죠. 이 타이틀들은 의회가 그 법전의 텍스트 그 자체를 통째로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아, 텍스트 자체를 의회가 도장을 찍어줬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 법전의 글자 자체가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법적 증거, 즉 리걸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절반의 타이틀은요? 걔네는 의회가 제정한 게 아닌가요?
나머지 비실정법 타이틀들은 이전에 통과된 수많은 공법들을 위원회가 그냥 착대 쉽게 모아놓은 단순한 분류체계에 불과합니다. 의회가 그 편찬된 텍스트 전체를 한 번의 공식 법률로 쾅쾅쾅 승인한 적이 없는 거죠.
헐, 그럼 재판에서는요?
1 US 코드 204조항에 따르면 이런 비실정법 타이틀은 법정에서 단순히 이런 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해주는 1차적 증거에 불과합니다.
1차적 증거요? 그럼 만약에 법전 텍스트랑 원래 제정됐던 공법 사이에 충돌이나 오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럴 때는 재판부가 미련 없이 원본 공법에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법은 연방법령집에 있는 그 영수증, 공법이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제가 이 문헌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디테일을 좀 꼬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청취자님, 타이틀 26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명 높은 국세청, IRS의 내국세법이거든요.
아, 인터널 레비뉴 코드죠. 아주 중요하죠.
네, 미국인들 지갑을 쥐고 흔드는 어마어마한 법이잖아요. 당연히 의회가 코드라는 이름으로 꽉 짜서 제정한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 타이틀 26가 실정법 타이틀 목록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없어요.
아니, 의회가 직접 세법 코드로 제정을 했는데 실정법 타이틀이 아니라니요. 청취자님, 국세청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비실정법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너무 모순적이고 헷갈리는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겉보기엔 암청난 모순 같지만 입법 절차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문헌이 명확히 해소라는 부분이 바로 그 혼동입니다.
혼동이요?
네. 의회가 통일된 법률 코드로 제정했다는 사실과 위원회 시스템상 실정법 타이틀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아, 두 개가 다른 거다.
1980년에 의회가 그 방대한 내국세법을 제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 자체는 아주 거대한 공법이죠.
네네.
하지만 의회는 이 세법 전체를 US코드 체계의 타이틀 26으로 완전히 통합시켜서 대체해버리는 편찬법을 따로 통과시키지는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냥 묶어버리면 편할 텐데.
세법은 너무 방대하고 또 해마다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실정법 구조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작업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아, 그러니까 국세청 세법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법이긴 한데 US코드라는 책장에 공식적으로 딱 라벨링을 해서 본두로 아예 붙여버린 상태는 아니라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겉표지는 똑같은 US코드의 타이틀 26이지만 법정에서 세금 문제로 막 치열하게 다투었대. 만약 텍스트 충돌이 발생한다면 원본이 되는 1980년 공법과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개정 공법들을 변호사가 직접 추적해서 증명해야 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타이틀이라도 증거로서의 무게와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와, 텍스트 충돌 시에는 그 막강한 국세청조차도 원본 공법을 찾아가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겉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체계의 민낯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종이와 텍스트 위에서 벌어지는 입법과 편찬의 세계를 좀 봤습니다.
네, 아주 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청취자님, 텍스트는 결국 텍스트일 뿐이잖아요. 법이 현실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누군가 이 글자를 해석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바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이 권력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요동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법의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이 연속해서 일어났거든요.
네. 의회가 만든 법전을 읽는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지배했던 대원칙은 이른바 쉐브론 존중이었습니다.
쉐브론 존중이요?
네. 의회가 만든 법률 텍스트가 항상 100% 명확할 수는 없잖아요. 모호한 부분이 꼭 생기죠.
그렇죠. 구멍이 있겠죠.
그럴 때 과거의 법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행정기관, 뭐 예를 들어 환경청이나 통신위원회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이 웬만하는 그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행정부의 권한이 아주 강력했던 거죠.
청취자님, 이 상황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의회가 규칙을 대충 만들어주면 행정기관이라는 심판이 경기장에서 뛰면서 애매한 반칙 상황을 자기 판단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재량이죠.
그리고 법원이라는 비디오 판독실, 즉 VAR은 아유, 심판이 제일 가까이서 뛰면서 봤으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판정이 아니면 웬만하면 심판 말을 존중하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쉐브론 존중인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로퍼 브라이트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 쉐브론 원칙이 공식적으로 폐기돼버렸습니다.
헉! 그럼 이제 심판 말을 무조건 믿어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제 법원은 행정절차법, 즉 APA 하에서 법률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합니다. 비디오 판독실에 직접 카메라 각도 다 돌려보고 우리가 직접 판정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권한이 훅 날아간 거네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에 FCC 대 컨슈머 리서치 사건, 그리고 2026년에 맥래플린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법원이 아예 쐐기를 박았군요.
네, 기관의 해석에 법원이 절대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현대행정법은 이제 기관 존중이라는 단 하나의 문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만든 규제랑 의회가 만든 법률이 법원에서 막 충돌할 때 이제는 심판이 직접 비디오 판독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엄청난 피드백 루프를 만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ORC가 편찬을 하고 행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서 막 집행을 하면 사법부가 독립적인 심사를 통해 그 규제를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다시 모호했던 텍스트를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서 재입법을 해야 하는 거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죠.
아, 법이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계속 버그를 수정하고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같네요. 자, 그럼 사법부의 역할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인 2026년 여름의 실제 사례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최신 판례를 보면 이 피드백 루프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시한부 직리를 볼까요? 해외정보감시법, 흔히 파이자 타이틀 7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보기관에서 쓰는 아주 민감한 법이죠.
맞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중 50 US 코드 1881A 조항 같은 것들은 과거의 요약본들만 보면 2026년 말까지 유효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
아,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고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단기 연장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국 2026년 6월 12일자로 이 조항들의 공식적인 폐지 효력이 발생해버렸습니다.
헐, 6월 12일이에요. 이미 지났잖아요.
네, 이제 2026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과거의 텍스트만 믿고 작전을 짜면 완전히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죠.
와, 어제까지 합법이던 텍스트가 오늘 시한폭탄 타이머 0 되듯이 증발해버린 거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2026년 6월에 나온 아주 뜨거운 판례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6월 25일에 나온 멀림 판결을 보시죠. 이 사건은 국경에서 망명을 청구할 때 법전에 적힌 미국 도착이라는 물리적 시점을 대체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 국경 문제 아주 민감하죠?
과거였다면 국경관리 행정기관의 해석을 법원이 웬만하면 수용했겠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직접 미국 도착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재정의해버렸습니다.
사법부가 직접 텍스를 해석해버렸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6월 29일 왓슨 대 RNC 판결에서는 부재자 투표의 사후 수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투표 방식에도 제동을 걸고요.
바로 다음 날인 6월 30일 NSRS 대 FEC 판결에서는 정당의 조정 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게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방금 열거된 사례들을 보세요. 선거투표권, 국경망명문제, 정치권 선거자금. 이거 다 현재 미국 내에서 좌우 양극단으로 치열하게 나뉘는 극도로 정치적인 사안들이잖아요.
네, 아주 예민한 주제들이요.
여기서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저희는 지금 어느 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죠.
네. 오직 법적 텍스트가 사법부에 의해 어떻게 실시간으로 며칠 만에 제정이 되고 있는가, 그 사실관계와 시스템 작동 방식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핵심 교훈은 법전의 정적인 글자만으로는 오늘 당장에 합법과 불법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 공감되네요.
그래서 최신 판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법률 지도를 읽는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법은 생물과 같아서 아무리 훌륭한 법전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법원의 해석과 만료일을 놓치면 그냥 죽은 지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은 지식. 와,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맹신했던 법이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증발하거나 의미가 정반대로 뒤집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법의 민낯이죠.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단순한 먼지 쌓인 책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톱니바퀴자, 피드백 루프인 미국 연방 법 체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의회가 제정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필연적인 시간차, 다들 기억하시죠?
과거의 별빛 비유였죠.
네, 그리고 실정법과 비실정법 사이의 미묘한 증거의 무게 차이,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주도하는 무서운 속도의 텍스트 제정에까지 확인했습니다. 조문의 텍스트만 보지 말고 배경 노트를 꼬리표처럼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팩트를 가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텍스트 너머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도발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드는데요.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부가 막 며칠 만에 실시간으로 법의 의미를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아주 빠르죠.
그런데 정작 그 근간이 되는 종이책 기반의 편찬 시스템은 수개월, 수년의 시차를 두고 헉헉대며 뒤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이 시대에 과연 수백 년 된 이 아날로그식 법전 체계 자체가 미래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0.1초의 딜레이도 없는 실시간 디지털 코드베이스로 아예 대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 기술의 발전이 법의 형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과거의 별빛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 태양빛을 바로바로 감각하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오늘 저희가 풀어놓은 이 통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 스스로 더 깊은 지식의 바다로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